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은행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마지막 순환의 길을 걸으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기를 부인한 기도의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그 기도를 드리시기 전 먼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이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 하나님께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유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의 마지막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절함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떠나심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기도로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 속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서는 유한한 우리의 생명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늘을 향한 길을 알게 되고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며 예수를 믿는 자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14장 이하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밤낮을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영혼의 그릇으로 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존재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낸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육체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자기 존재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부여해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1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네 발이 아닌 두 발을 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두 발을 가지고 걷는 이상 우리는 한 발이 내디딜 지표면을 무의식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두 발 중에 한 발은 축이 되고 다른 한 발은 내디디면서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가 디디게 될 발의 지면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우리는 쉽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턱이나 웅덩이, 나무채에 걸려 다치기도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한, 우리가 움직이는 한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늘 이 땅을 살피고 무의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의미는 곧 그가 정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위해서는 움직이던 동작을 멈추고 서서 서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걷던 동작을 멈추고 저절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역과 가르침에 바빴던 그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향해 그의 시선을 들어 응시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사랑하시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을 위한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격려의 일을 이제 멈추시고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기도는 멈춤입니다.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드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던 곳, 우리의 관심이 머물던 곳,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것, 그 앞에 멈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절망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절망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던 그때에 우리는 암울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까? 앞뒤 좌우로 더 이상 막힌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이 막혀있던 그곳에서 여전히 열려있던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까? 낭망의 순간에서만, 좌절의 순간에서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상심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춰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꼭 기도원이나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책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주방에서, 도서관에서, 사무실에서, 사업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멈춰서는 우리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기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돈을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로 지냈을 때가 있었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왕보다 더한 칭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존경을 받을 때가 있었고 모욕과 저주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가 있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고 홀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보면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하거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쯤인지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때를 살펴본 것만으로도 다르게 이해되고 바른 위치를 찾게 됩니다. 2008년 말입니다. 당시 저는 영국 버밍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긴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긴박한 때가 찼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지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 시간에 이러한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교회 리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외국인으로서 와서 이곳에 정착하여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긴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 필요한 선교지로 보내시면 우리는 두 말 없이 그곳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이곳 버밍엄에 있는 동안 저희 가족을 통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저희에게 주저 말고 말해 주십시오. 지금은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긴박한 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모임 가운데 10여 차례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들,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울려져야 할 사역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진행되어야 하는 교회의 여러 현안들 앞에서 주님은 속히 제가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긴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 긴박한 때가 올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에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10월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저는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쾌락이 우선시되고 진실함과 과정의 정직함보다는 결과와 실적만이 인정받고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내면의 가치와 내용보다는 겉모습과 외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숭배되고 절대시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교회는 추앙받으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무가치한 부속물처럼 이용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조차 경제의 논리와 힘의 논리, 세상의 가치로 뒤범벅이 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어느 때에 서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느 때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때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 한 걸음 앞에까지 다가온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곧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4절에서의 언급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오셨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나 이제 최후의 한 가지 일, 그 순종의 완결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 높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사람들에게는 모욕과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이겠지만 마지막 때에 그 일을 담당하시는 예수에게는 그것은 무한한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는 일, 그것은 분명 치욕의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길이요 완벽한 순종의 길임을 아시기에 주님은 자신을 그 십자가의 치욕의 자리로 높여달라고 주저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해를 받는 길이어도 아무도 그 길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은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구절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15절에 또한 반복되면서 구체적으로 악에서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로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승리와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평화의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신 엘샤다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생하시고 치료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승리를 쟁취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세 살이었던 제 둘째 아이가 집 앞에 정원에서 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2층 방에서 창문 곁 책상에서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동네 지나가던 7~8살 된 서너 명의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 아이의 장난감을 그 아이들이 허락도 없이 가지고 놀다가 다툼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멱살이 그 대6살이나 많은 그 아이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2층에서부터 바람같이 내려와서 현관문 밖으로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가든에 맨발로 나서는 순간 제 아이와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아빠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주먹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서 5살, 6살이나 더 많은 아이들은 그 3살박의 꼬마의 힘에 눌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 속에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특수한 관계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위임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의미가 이제서야 정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들과 아들이 초대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만 부를 수 있던 아버지의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악한 권세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겁으로 둘러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도는 이미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거짓과 탐욕,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길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향방 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지 않는 채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와 방식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에 금방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진리의 말씀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또한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곧 제자들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임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성품의 변화,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아픔 있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고 불의한 자를 회개케 하시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사신다면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제자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곧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그리고 집안에서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교우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느냐에 따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도 부모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분명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분명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을 받을 사람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21절 이하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 더 확대된 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늘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삶은 곧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이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여전히 거리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의 기도입니다.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나온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는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군의관의 수기를 엮은 책입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도 영락교회 청년부, 의료성교부 등에서 성경 공부 리더여 찬양팀 리더로서 그리고 칼럼니스트로서 그리고 CCM 방송 진행자로서 활동했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과 간호사, 식당 근로자, 청소 직원들에게까지 언제나 진심과 겸손으로 인사하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환자로 오신 예수라고 생각했던 그는 자신의 천직으로서의 의사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리더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3살이던 해 군의관으로 일하던 부대에서 그는 유행성 출혈열을 갖게 됩니다. 그가 그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하여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그가 입원했던 그 고대 병원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헌혈 동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는 4,000명이 넘는 무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33살의 나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청년 의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가 한 일이 어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기를 엮은 책의 그 권말기에 한 육군 준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삶의 길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업적도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수연 형제는 삶 자체로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아까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그의 삶에 나타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은 거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음으로 인해 주님의 흔적이,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이요, 우리가 걷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 주님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33살에 죽은 이 청년 의사는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글은 그가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바라시는 주와 하나 된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때 그 길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길이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주님과의 행복한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내용은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누리시고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시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잠에서 막 깬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았고, 누가복음 9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세 명의 제자는 그 산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고 생활했던 인간 예수님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이 세 사람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의 영광은 그들이 어느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철저히 죄인 된 인간을 대신해 죄 없는 한 인간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기까지 자신이 가지셨던 신성을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삶의 모델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논하고 예수님을 철학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참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입 깊게 관찰하다, 인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가 단지 인간이셨다면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기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이며 바로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그때에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저주에서 죄에서 죽음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홀로 있을 때나 군중 가운데 있을 때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과 일치된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소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며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삶으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각 분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